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모세를 배척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스테파노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를 호세아서에서 말라키서에 이르는 열두 소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그 당시죠. 1세기, 기원후 1세기죠. 스테파노가 지금 활동할 때가 뭐 빨리 잡아야 기원후 한 35년이라고 그러니까 33년에 35년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전해진 바로 예언서, 예언자들의 책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 42절이죠. 하늘의 군대를 성경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예언자들의 책이 바로 열두소 예언서라고 하죠. 그 히브리어 경전은 모세오경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의 순서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서와 이제 요즘은 모세오경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피하는데 전통적으로 많이 썼죠. 오경을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진짜 모세가 쓴 것은 아니지만 모세의 권위와 이름을 빌려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서죠. 구약의 첫 다섯 권 책.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을 해요. 히브리어 경전은 이제 얌니야 회의를 통해서 기원후 70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쓴 것을 토대로 39권을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부분 예언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를 우리가 이제 보통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형식으로 얘기하면 역사서라고 그러죠. 역사서. 그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서와 구별되는 예언서. 그야말로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예언서도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분량적으로 이렇게 크지 많지 않은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죠. 호세아기,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니아서, 하카이서, 즈카리아서, 말라키서. 그래서 이 12개를 이제 우리가 12소 예언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 우리 성경, 예전 공동번역은 라틴어 번역본의 순서를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이 성문서는 시서와 지혜 문학, 그리고 예언서의 순서로 배열을 하고 있죠. 전기 예언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주로부터 바빌론 유배, 즉, 남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안에 일어난 하나님과 선민사 이스라엘사의 관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익명의 역사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예언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수록된 역사자료는 후기 예언자들이 활동한 그 역사적 배경과 매우 대조되는 역사 배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예언서라기보다 하나의 역사서로 더 뚜렷한 특징을 그래서 갖추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이스라엘 그 왕정의 기원과 초기에 관한 역사 그리고 왕국 분열로부터 해서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멸망에 이르는 시대 등에 관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작품들이 일종의 예언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속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여러 역사 작품들을 편집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 궁중 예언자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 또 사무엘.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면서도 예언자였죠. 이들이 역사작품을 편집하는 데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를 구별하는 주요 구별점은 결코 그 연대기적 순서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후기예언자들이, 이 후기예언자, 열두소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대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나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모두 문서예언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직접 입으로 활동하면서 또는 소속을 궁중으로 한다든지 궁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궁 밖에 있다든지 이와 관련 없이 글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신탁, 오라클을 받아서 글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기예언자들은 직접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또 궁중예언자 출신도 아니고요. 전문예언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을 문서화해서 우리에게는 문서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후기예언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서예언자, 문학예언자, 경전예언자, 정경예언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등 분량이 많은 예언서에 비해서 길이가 짧은 12예언서들, 그걸 우리가 12소예언서라고 하는데 이들 12소예언서는 예언서 각권의 내용, 또 예언자 인품, 또 후대에 끼친 영향 등과는 사실 상관이 없이 예언서 분량이 적다는 의미에서 12소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간 지금 스테파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기 위해서 스테파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기원후 35년, 기원 1세기에 전해지고 있던 예언자들의 책,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2소 예언서를 이야기한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스테파노의 인용은 어찌하여 형상을 만들었는가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이것에 대한 이유, 즉 그래서 그것들을 경배하였는가에 대해서만 덧붙이면서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히라버 번역으로부터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도 유다인이지만 헬레니스트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해외 유다계 그리스도 신자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외지에 살다가 예루살렘 본토로 다시 돌아온, 왜냐하면 우리가 6장에서 봉사자의 선발 과정에서 헬레니스트 해외 유다계 과부들의 어떤 불평,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차별, 과부들 간의 배식의 문제로 사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봉사자를 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봤을 때 그 명단의 이름, 봉사자 7명의 이름이 다 해외 출신들의 이름이죠. 헬레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원 구약 성경보다는 70인역, 그러니까 히라버 번역본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삿쿠상과 너희 별 신 케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차이점도 있지만,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몰록의 참막과 너희 레판 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물론 스테파노가 70인역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하지만 첫 문장에서는 그 구절의 원순서를 좀 바꾸고 있어요.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를 스스로 수정하는가, 스스로라는 말로 수정을 하고 있고, 원래 다마스쿠스였는데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빌론 너머로 이렇게 해서 바빌론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자는 우상 숭배를 이유로 이스라엘 집안을 비난하고 그 결과 추방과 유배의 시련을 겪게 되리라 경고하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모스의 예언자,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잘 알려진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예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선구자였어요. 성경에서 예언자가 세워진 것은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 청한 이후부터인데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이름을 대표하는 예언서가 없고 열왕기의 석교, 즉 역사서에 등장하지만 아모스는 최초로 자신의 신탁, 하느님께 받은 말씀을 글로 남겨 예언서의 장르를 열었고, 그래서 예언문학, 궁중문학, 문서예언 이런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특화에서 태어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농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예언자로 나섰지요. 난세 영웅이 난다는 속담처럼 선구자가 날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예로보암 2세는 정치 그리고 외교적으로 유능한 장수였고 이웃나라 아람과의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백성들이 크게 피폐되어서 전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지중해 도시들과의 무역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지만 걷어들인 부는 귀족들의 독식으로 이어졌고 자기 배를 불리느라 가난한 이들을 더욱더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을 꺾은 기쁨에 겨워 사회적 부패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 표출되었던 거죠. 이런 사회적 부패는 원래 부족 중심의 평등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다소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정의 출현과 함께 귀족들이 생겨나 많은 변화가 일었고 정의를 지키라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부유층들은 하느님의 땅 가나안을 터무니없이 자기 소유로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로 헤매며 주님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세상이 너무 악해져 뜻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암울함이 도래했던 거예요. 하지만 난세의 선구자로서 부패 귀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킨 아모스는 이렇게 돌고 도는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50년경 아모스가 예언자로 등극하던 시대, 이때는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 주변 국가들과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평성대가 경제적 호황으로 또 이것이 돈이 모이는 곳에 막아 끼는 거죠. 종교적 쇠퇴로 이어졌던 거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 살지 않고 자만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아, 으뜸가는 이 나라의 귀족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안이 의지하러 가는구나.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히려 그들의 쇠퇴기를 불러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종교적 삶은 관계가 깊은 거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종교적 삶도 부흥해야 할 터인데 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나아질수록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그만큼 더 하느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한 일인데 인간 역사의 현장을 지켜볼 때 예나 지금이나 사람,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흠숭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까지도 돈벌이의 방해가 된다, 아니면 내가 누릴 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돈벌이를 멈추게 하는 장애 요소라고 보았어요. 게다가 눈금이나 무게를 속이면서까지 판매를 하지요.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는 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답할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말을 내놓지, 애파는 작게 세켓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자, 이런 아모스의 고발을 인간이 돈벌이의 눈이 어두워서 남을 속이는 모습, 불공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의가 없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거칠에 뿐인 예배 행위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베텔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십일조를 바쳐라.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제물도 거들떠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불의와 부패로 이미 중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천해하지 않으리라. 자,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죄악은 늘상 가진 이와 없는 이, 채권자와 채무자,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 등 양극화된 두 부류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채무자 인신매매입니다.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지한 죄를 팔아넘기고 신앙 켜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죄는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거죠.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길을 막는다. 세 번째 죄는 인륜을 거스르는 폐륜입니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네 번째 죄는 채무자 강탈입니다.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드러눕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야 된다. 이스라엘 사회를 양분해서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나무라지 않고 늘 이스라엘의 죄라고 일컬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죄악을 고발하는 아모스입니다. 이로써 예언자는 지금 가난한 이들도 훗날 부유하게 되면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예견하지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아, 너희 공정을 쓴 흰쑥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기치는 자들아. 자, 이런 표현과 함께 구약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공정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표현, 이 개념,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공정과 정의가 하느님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공정과 정의를 오물처럼 내던져버린 이스라엘. 말이 바위를 달수록 있느냐,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정을 도구로 정의의 열매를 쓴 흰쑥으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사회 질서의 근본인 공정과 정의가 외면당하거나 짓밟혀버리면 불의와 부정 그리고 가진 자들의 횡포와 압력으로 약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무죄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정에서의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지요. 그들은 그 지역의 재판이 열리는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르는 일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일을 역겨워한다. 너희가 힘없는 일을 짓밟고 도조를 거두어가니 포도밭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결국 아모스서에서는 신하의 계약이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는 북부 이스라엘인들도 남부 유다인들처럼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계약 백성임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살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베텔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처럼 들이쳐 요셉 집안을 삼켜버리리니 베텔에는 그 불을 끌 자 없으리라. 사실 베텔과 길갈은 이스라엘인들이 정기적으로 순례를 가서 주 하느님을 뵙고 그분께 경배드리며 복을 빌던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저 풍성하게 바치는 외적인 희생제물 봉헌에 치중하며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두게 돼요. 사실상 하느님을 뵙고 경배드리는 인격적 영적 만남의 성소 기능이 사라지게 되죠. 성소에 현존하시며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하며 성소를 찾아갔던 것.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모스가 어떤 예언자인지를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이죠.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에는 사실 우기, 뭐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죠. 이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이른바 마른 개울들이 있고요. 또 사철, 그러니까 우기뿐만 아니라 건기로 구분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물이 흐르는 개울들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서 1년 내내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물이 흐르는 개울처럼 정의가 그렇게 흘러넘쳐서 백성 모두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지금과 같은 그런 식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구성 상호 간에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소에 모여 영원하신 분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높고 낮음이나 계층의 구별 없이 결국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분께서 창조주로서 인류 역사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경신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기도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죠. 시편 100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을 여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이어라. 아모스 예언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 예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스테파노는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는 직접적 맺는 관계,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죠. 그런데 결코 희생제사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 직접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관계성, 이것에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심지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몰록의 천막과 너희 레판 신의 별들에게 경배를 바치고자 이스라엘 스스로 만든 형상을 떠매고 다녔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 역시 이 예언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사상을 정립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반역은 광야 체험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었고 이는 더욱 심각한 우상 숭배를 가져왔지요. 다시 말해서 스테파노가 판단하기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한참 뒤에 또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언급되는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나중에 또 남유다 왕국이 지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으로 바빌론 제국에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발은 우상 숭배의 복합적인 시대를 압축 요약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스테파노가 인용하고 있는 이미 70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히다버 번역 안에서 메고 다녔다라고 하는 동사를 미래 시제보다는 아우리스트 시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라버 있는 시제인데 부정과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그들의 광야 여정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과거 사건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아이들을 바치려는 유혹은 사실 일찍이 레위기에서 심지어 다윗 왕조 시대의 하나인 요시아 시대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음이 성경에 전해지고 있어요. 어린이를 불에 태워 제물에 바치는 신을 우리가 몰록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좋지 않은 풍습이 그 시작을 보자면 레위기 성경의 역사로 하자면 레위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8장 21절 너희는 너희 자식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또 이것이 다윗 시대, 그러니까 다윗 임금 시대,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참 역사가 진행돼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요시아 종교개혁 때, 그러니까 요시아 시대까지 이런 그 몰록 시인에게 아이를, 무고한 아이들을 바치는,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권 23장 10절. 임금은 벤 힌놈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서도 사실 그렇고 열왕기 학원에서도 그렇고 몰록 신에게 무고한 아이를 바치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뭐 굉장히 긴 시대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율법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테파노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또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예언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아모스 성인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고요. 계속해서 우상숭배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모차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희석 사도요한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